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때 많이 거론되지 않는 인물이죠. 아사왕. 아사왕. 이 아사왕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아사왕은요, 분열왕국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 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타협하고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이 아닌 다윗왕 2세의 아들 중에서 다윗왕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왕은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대에 가서 솔로몬도 시작은 지혜의 사람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천번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면서 이제 그 주위의 주변 국가들 공주들을 다 첩으로 들이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은 치지 않으십니다. 네 아비 다윗의 의를 생각해서 내가 네 때에는 내가 너를 건들지 않겠다. 그런다 네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분열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립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려서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두 지파와 함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분열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 그 아들인 아비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가 남유다 분열왕국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요. 뭐 그 중에 조금 하나님을 조금 찾고 그런 자들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북 이스라엘 중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악한 왕도 자기가 급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그 아합 왕을 한번 그 진노를 그 딜레이 연기시켜 주긴 모습이 나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왕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그 왕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오늘 본문의 아사처럼 그리고 또 히스기야나 여호사벳이나 이런 왕들처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왕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남유다에서 세 번째 왕 아사가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 아버지 아비야. 아비야 때만 해도 우상도 섬기고 인본주의도 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에도요 이런 우상들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되면서 10년 동안은 평안했대요. 10년 동안은 평안했는데 아사 왕이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정의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 정의로워야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 왕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아사 왕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사 왕은요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왕 때 그냥 이 세상 점점 타협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제도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 기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성경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닮고 싶고 바라보고 믿음의 표본으로는 예수님 빼고 그런 인물을 볼 때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예배 중간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뭐 예배 중간에 뒤집어 엎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지만 아마 예배 끝나고 지하실에 넣어서 오 목사 잠깐 와, 이게 교회야? 이게 예배야? 그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지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사 왕이 아마 그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사 왕이 주로 했던 건 뭐냐? 우상 타파입니다. 하여튼 우상과 관계되는 것은 다 쳐냈어요. 그게 아사 왕이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자, 이 세상에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또 교회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가 벌써 돼버렸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에요. 성도들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지금 오늘 요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사 왕처럼 끊임없는 개혁의 삶을 살아갈 때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지금 르호보암, 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를 거친 그 구약 교회의 모습, 저는 21세기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절기마다 제사는 아주 잘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묵상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빠져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냥 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상을 없이 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아사 왕의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업적이라 그럴까요? 아사 왕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 설까? 그것을 고민했던 자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까? 내가. 여러분, 이건 많은 차이가 있죠. 저는 그런 자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분이야.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교회에서 누가 비중이 있고 누가 힘이 있고 그거 다 압니다. 아마 여기서 주일학교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말을 뭐 이렇게 잘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분들의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 심지어는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이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제 머릿속에 지금 많이 떠올라요. 예.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전도회가 모여서, 남전도회는 이, 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회비를 많이 걷어서, 회비가 많이 쌓이니까, 아, 우리 남전도에서 선교를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요. 뭐 어떤, 그때는 이제, 그, 한국의 개척교회들을 많이 도울 때예요. 예, 과거엔 그랬죠. 이민교회가 한국의 개척교회들을 많이 도왔죠.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에서 한국의 개척교회를 도웁시다. 아,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아예 뭐, 그 개척교회도 좋지만, 이거 당장 도운데 그 돈으로 우리 수박이나 사다 먹읍시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뭐, 수박 먹는 게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라 그럴까요? 이건 들키면 안 되는 일들인데 제 눈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는. 왜? 교회 덕이 안 되는데. 교회 절대로 덕이 안 되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뭐 목소리도 크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분들의 마음 중심이 오늘 아사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자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 앞에 있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와 넘어지는 것과 마음이 마음조차 없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모를 위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요 별로 그런 건 안 해요. 아이들이 뭐 자기 할 거 잘하고 그러는데 부모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아사왕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없애는데 앞장섰습니다. 우상타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은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다른 데 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그게 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게 부모를 존경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존경 안 해서가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서 음식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뭔가 되게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교만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 교만이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증거도 있고 역사도 일어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그런 게 아닐까. 세 번째로 그는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그 명령에 따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요 그냥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14장만 읽었는데 15장에도 아사 왕의 그 생애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맹세하게 했어요. 백성들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만큼 철저하게 우상을 끊으려고 했던 자가 아사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나 그런 세상의 욕심이나 이런 거를 자꾸 쳐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없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이 그 우상을 쳐내려고 했던 이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사 왕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믿고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말만 하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오늘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안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읍을 쌓고 문을 달고 성벽을 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무작정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파도 병원을 안 가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은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죠?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그 한국에 가 계신 김성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하고. 하나님, 이 아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는 또 의사한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하고 의사에게만 그냥 의지하고 의사에게만 부탁하고 이러기가 또 쉬워요. 아니에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참,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너무 잘합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한쪽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오늘 결론에도 나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또 아사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전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러분, 이 아사 왕이요, 물론 지금 약간 절박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 군사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군사가 반밖에 안 돼요. 병거도 이렇게 없고요. 군사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전쟁이 안 돼요, 이게. 그때 한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그때 기도한 거예요. 이때 그 많은 다른 왕들 같으면요, 이때 이제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머리가 굴러가요. 머리가 굴러가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가 적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웃 나라에 요청을 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오지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 케이스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왕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여기도 가서 이 나라도 가서 도움 요청해보고 저 나라도 요청해보고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사람에게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아사 왕의 믿음이었어요. 그 결과 아사 왕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남 유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에 빠지고요, 세상에 빠지고요. 그런데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보고 많은 주위에 있는 그 백성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사 왕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아사 왕의 믿음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지금 역사하시고 이 남유다를 인도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요, 열왕기상 15장에도 나오고 또 역대하 15장에도 나옵니다.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아가라는 사람인데, 아니, 그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든 거예요. 아세라상을.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딱 한 번 이때 나와요. 그 어머니의 그 태후라 그러죠.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뭐 대왕 내비 마마 그래가서 왕의 그 뭐 어머니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되게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패해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야, 제가 생각해봐서 야,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친어머니인데 그냥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신하들 지켜서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고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요, 거기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끊으려는, 정말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이 케이스가, 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야, 자기 뭐 오른팔을 잘라내는, 팔을 잘라내는 아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금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물론 뒤에 보면 그 아사의 그런 어떤 실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있거든요. 이 둘 다 역사서인데 사무엘 상하는 다윗 중심으로 써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인데요. 열왕기 상하는 그 차이는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북 이스라엘의 역사, 남 유다의 역사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거의 안 나와요. 남 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역사를 거의 기록을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역대상하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계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요, 사람들의 실책을 별로 얘기 안 해요. 조금 안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걸 그냥 다 드러내버려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사도 실수가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그래요. 특히 나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연세도 지금 우리, 뭐 저도 지금 시니어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기회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참 열심히 하고 주님들 가는데 아 연세 드시면서 점점 이 정신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신앙까지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아사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는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부르짖어 가로되 그것은 그냥 가벼운 기도가 아니죠. 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그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옛 성경에는 열조의 하나님 그래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표현을 해보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또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끌어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사왕은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평강이 임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도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요. 제가 왜 일반적으로 그러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약간 지체시키시고 더 우리를 갈급하게 만드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100% 이렇다 그렇게 얘기 못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면요, 상황과 환경, 문제, 여기 이것을 초월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찹니다. 아사왕은 그런 체험을 계속 했던 자가 틀림없어요. 왜? 이런 일, 이런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는 일,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는 정도까지 그거 할 때 반대하는 신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친척들은 또 뭐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랑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2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사 왕이 그를 여호와를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명의 적군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한 것을 보고 우리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뭐 이거 우리가 부인은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들 문제는 뭐 저도 그럴 때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 있으면 그거 믿음으로 돼. 뭐 그러면서 막 뭐 상담도 해주고 해요. 그런데 나에게 딱 문제가 오면 믿음이고 뭐고 당장 어떻게 할까? 누가 나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왕은 100만 명의 군대 앞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만 승리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자, 마지막으로 아사왕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이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명 군사와 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셨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냥 이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겼나 보다 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표현이 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요.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아마 우박이 뭐 가끔 미국에 보면 그 우박이 소프트볼이라 하니까 한 이만해요. 소프트볼. 이런 우박이 떨어졌대요. 근데 여호수아에 보니까요, 그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우박이 골라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싹 피해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연합군이었거든요. 연합군의 머리만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전쟁은 뭐, 어린애들, 우리 주일 학생들 내보내도 이겨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우방 미사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요.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입니까? 18만 5천 명 군사가 와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요, 다 송장만 남아요.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이런 거 읽으시면서 그 정도로 군사가 한꺼번에 죽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안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인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어떻게 싸웠다는 거, 뭐 살수대첩, 여러분 기억나세요? 강감찬 장군인가요, 그게? 그렇죠? 살수, 그래서 그 가죽으로 강 막았다가 터트려가지고 촥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물리쳤다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와요. 그런데 18만 5천 명,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을 보내요. 하나, 천사 하나 보내요. 한국말로는 잘 모르는데 영어로는 그게 단수로 나오거든요. 단수.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역사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러니까 코비드 같은 게 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냥 다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 영상들 보셨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푹 쏟아 죽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를 성경은 기록해 있고 일반 역사는 그게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사왕은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이거는 군인 숫자도 아니다. 무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이 뭔지 아세요? 광야를 가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겼어요, 졌어요? 당연히 이겼죠.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아니,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나중에는 모세 손이, 아, 여러분 한두 시간이지 이것도 계속 떨어지니까 그 밑에 돌 갖다 놓고 앉게 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그렇게 죽였고요. 또 사무엘상에 보니까 14장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전쟁이라면 여러분 누가 싸워도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싸우는 이 전쟁, 영적 전쟁,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잠깐 중간에 밀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결코 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 그런 것만 믿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사왕처럼 우리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우상을 끊고 쳐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영혼이 살질 못해요. 힘을 얻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청결하게, 우리 아까 부른 것처럼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힘있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분명히 버리실 것입니다. 구원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나오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우리가 부자 되고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부지런한 사람은 더 부자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건 일반 은총 가운데서요. 그건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 따라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주머니 채우는 거, 그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된다니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잔머리 굴리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못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아사 왕이 행했던 그런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면 분열 싸움밖에 안 나요. 나에게 이것이 적용돼서 나에게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우상을 쳐내고 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통해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아사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혁명은 다릅니다. 혁명은 뜻을 쳐내놓고 이거 반대하는 자를 다 쳐내는 거예요. 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아사왕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이 영적 개혁이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